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에스키모는 슬픔과 걱정, 분노가 밀려올 때면 무조건 걷는데요. 슬픔이 가라앉고 걱정과 분노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하염없이 걷다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면 그때 뒤돌아서죠. 그들은 돌아서는 바로 그 지점에 막대기 하나를 꽂습니다. 살다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걷는데요. 그러다가 전에 꽂아뒀던 막대기를 발견하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힘을 냅니다. 에스키모의 지혜, 우리도 배워보면 어떨까요? EBS 북카페, 저는 서현진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북카페 첫 곡이었습니다. 5-4 Fighting의 Chances 였어요. 막대기를 꽂아놓고 하염없이 걷는다. 저도 걷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막 운전만 하고 다니다 보면은 좀 허리 쪽에 살도 붙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을 타거나, 네, 웬만한 곳은 걷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공기가 더 좋았다면 약간 나무도 울창한 그런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서울 시내 요즘 나날이 공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봄철에 비해서는 좀 나은 것 같아서, 근데 또 더워요. 그래서 밖에 오래 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쉬엄쉬엄 하면서 일상에서 많이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들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최정우, 한만중, 이한솔 성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 함께하고 있죠. 지난 줄거리 잠깐 보겠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중견 신부인 정요한 신부는 수도원장인 사무엘 아빠스에게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아빠스의 조카 소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녀와의 애틋한 썸, 러브스토리, 아빠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요한 신부는 그 사건을 계기로 10년 전 수도회 입회 동기 미카엘과 안젤로와의 추억을 또 떠올리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제가 참 좋아하는 공지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이번 주 공연 이벤트 있습니다. 연극 신인류의 100분 토론인데요. 실제 토론장을 방불케 할 만큼 생생하고 또 코믹한 연극입니다. 사연과 함께 문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공연 신청해 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로이킴의 어쩌면 나 듣고 올게요. EBS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170화 높고 푸른 사다리. 원작 공지영, 각색 김미숙, 낭독 서현진, 최정우, 한만중, 이한솔. 두 번째 이야기.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빠스님의 호출을 받고 그의 차를 몰아 함께 대구의 한 경찰서로 갔다. 대구의 경찰서까지 가는 40여 분의 시간 동안 아빠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성에게 허락을 맞지 않고 외출한 것은 미카엘의 커다란 실수다. 게다가 사제품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수도원 전체로 봐도 심각한 일이야.
나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는 아빠 스님의 분노와 경직을 감지했다. 왠지 조마조마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이제 미카엘의 평소 품행의 방정과 두뇌의 명석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 미카엘과 아빠 스님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게 마음에 걸려.
최근 미카엘은 자주 아침 기도에 빠졌고 대구의 신학대학에 가는 날은 자주 저녁 기도에 빠졌다.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종신서원을 한 사람이 기도 시간에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표였다.
요즘 미카엘은 신학교에서 새로운 그룹들과 어울리고 있어. 정의로운 사제가 되고 싶은 그룹들이지. 사실 나도 아빠 스님의 비서수사 임무만 아니었다면 그들과 함께 했을 거야.
그렇게 신학교의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자리까지 참석한 후 미카엘은 대구에서 오는 막차를 타고 헐레벌떡 들어오곤 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막차를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
미카엘,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빠 스님이 좀 벼르고 계신 것 같아.
하지만 미카엘은 그런 게 별로 겁나지 않는 것 같았다.
가톨릭 교회의 삐뚤어짐을 이제는 누군가가 바로잡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 요한, 하느님이 이 눈물의 골짜기인 세상에 여기저기 악의 지뢰를 묻으시고 그 지뢰밭의 지도를 장상들과 교황과 주교들에게만 은밀히 내려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미사에 가서 그 지뢰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어오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
그쯤 미카엘의 비아냥거림은 더 날카로워졌다.
부르주아 부인들이 교회에 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심지어 때로는 거리로 나서서 그 고운 손으로 몸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주지만 그들은 자기 남편들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해고와 인격말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
뭐 그렇긴 하지.
그러고도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 믿으며 미사에 참석하고 거기서 어떤 죄책감도 얻지 못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 현실의 가장 큰 옹호체가 바로 교구와 수도원, 그리고 주교와 장상들이라고. 정말 문제가 있다니까.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카엘의 수호천사인 대천사에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미카엘을 지켜주세요. 그가 너무 과격하지 않도록. 그가 오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가 마침내 선으로, 침묵으로, 순명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미카엘 대천사에게 기도하다 보니 우습게도 미카엘 대천사가 누구보다도 앞선 전사 천사로서 몸소 창과 칼을 들고 최전방에서 악을 무찌르는 천사라는 게 생각났다. 나의 성인인 세례자 요한이나 아빠 스님의 성인인 사무엘 역시 당시의 혁명가란 걸 생각하자 문득 내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다.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당시 사회에서 혁명대열에 섰던 사람들이군. 미카엘처럼.
나는 기도를 멈췄고 차는 그 사이 대구 인근의 한 경찰서에 도착했다. 미카엘은 의외로 담담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빠 스님의 표정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그에 대한 아빠 스님의 기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나도 온몸이 떨려왔다.
이 양반, 이 수도원 수사가 맞는 게 확실합니까? 조금 있으면 신부님도 되고요.
네, 우리 수도원 수사가 맞습니다.
아, 그런데 왜 거긴 가셔서 문제를 만드십니까?
사건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다. 섬유공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해고된 조합 노조원들이 있었는데 미카엘은 틈이 났던 대로 그곳을 찾아갔던 모양이었다.
우리가 불법 정거로 농성 해제를 시키는데 괜히 이 양반이 거기 있다가 몸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연행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기 제발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에? 우리도 정말 곤란합니다.
그럼 여성 노동자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철탑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레인으로 끌어내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에이 참! 아니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수도자가 기도나 하시지. 아니 거긴 뭐하러 가시냐고요? 에?
이 지역에서 우리 수도원이 가지는 지역적 기여도와 아빠 스님의 인맥이 아니더라도 사건은 크지 않았고 겁을 준다는 차원의 연행이어서 미카엘은 훈방됐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적 처벌의 경중이 아니었다. 일단 유기서원이라도 한 후면 수도자의 모든 것은 봉헌되어진다. 엄밀히 말하면 육체조차 그렇다. 순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미카엘을 데리고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우선 주무시고 내일 아침기도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아빠 스님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미카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안젤로는 주차장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아빠 스님이 건물로 들어가고 나서 우리는 요즘 안젤로가 새로 얻은 소임지인 공예실 밀랍 양초방으로 들어갔다. 양초방에서는 늘 달콤하고 새콤한 날것의 꿀냄새가 났다.
배고프죠? 주방 수사님에게 김밥을 좀 얻어놨어요.
안젤로가 작은 접시를 내밀었다.
고마워. 그런데 포도주가 좀 있을까?
미카엘은 김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셨다.
알면 알수록 어이가 없어. 그 여성 노동자를 해고한 사장 말이야. 가톨릭 신자래. 우리 수도원에도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하네. 참 기가 막혀서.
미카엘,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 자본가라는 사람들, 참으로 자본가이기 전에 인간적으로도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아침에 20, 30년씩 일하던 노동자들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하고는 그 자본을 빼돌려 미얀마에 새로운 섬유 공장을 지었어. 농성 중인 여성 노동자는 일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오늘도 경찰은 조합원들이 올리는 그녀의 식사마저 빼앗았어. 난 그걸 외면하고 도저히 저녁 기도에 올 수가 없었어.
외면할 수 없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미카엘 수사님, 잘하셨어요.
미카엘은 두 손으로 머리를 비볐고 안젤로가 눈물을 글썽였다.
물론 나도 허락 없이 외출했고 어쩌다 우리 수도원 식구들에게 누를 끼친 건 미안하지. 정말 미안해. 그리스도가 몸 바쳐 살라고 이야기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데 이 수도복이 다시 걸림돌이 되다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날 밤 우리는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내가 먼저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갔다. 포도주가 반병 남은 것을 보고 왔기에 그들이 곧 잠자리에 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침 기도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내가 책상 위에 엎어져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일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네.
서둘러 아침 기도에 달려가 보니 안젤로가 죽을 상을 하고 와 있었다. 내가 가고 난 다음 그들은 여러 병의 포도주를 더 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카엘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안젤로와 나의 눈이 걱정스레 마주쳤고 그 위로 아빠 스님의 찌푸린 눈길이 스쳤다. 찰리 푸스였습니다. We don't talk anymore. 셀레나 고메즈가 피처링을 했네요. 자, 사제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미카엘 굉장히 뭔가 지금 내면적으로 갈등에 봉착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몸 바쳐 살라고 이야기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입은 이 수도복이 걸림돌이 되다니. 네네. 그 사제의 길이 굉장히 멀고도 험하죠. 네. 뭐 7년, 뭐 10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사제 서품을 무사히 받는 그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 중간 네. 중도 포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네. 뭐 다양한 이유겠지만 또 이렇게 신념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한솔 씨가 주시죠.
네. 지금 드라마 낭독으로 만나고 있는 작품은 높고 푸른 사다리인데요. 이 작품을 쓴 작가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등 유명한 소설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1번 신경숙, 2번 은희경, 3번 공지영.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네, 네,
둘 다. 참 재밌게 봤는데,
맞습니다.
이분 뭐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런 SNS에 글도 굉장히. 네, 많이 남기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공지하시고, 네.
와, 괜찮아.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이 베테랑 선배 알겠죠?
네, 네. 자, 어떻게 네. 오랜만에 하나 걸렸네요.
그러니까 좀좀 네. 좀 알려줘요, 친구들에게. 네. 제가 진짜 이 다운되는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아. 자,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한겨레 출판의 책, 높고 푸른 사다리, 알라딘 굿즈에서 알라딘 에코백, 커피 원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높고 푸른 사다리, 다음 낭독 이어갈게요. 다음 날 내게 아빠 스님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걸 인쇄해서 저녁 기도 전 식당 앞 게시판에 붙여놓으라는 지시와 함께였다. 양성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장로회에서 신중히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윤 미카엘 수사의 종신서원을 1년 연기하며 그의 사제 서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결정하기로 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는 계속하되 신학교 이외 장소의 경우 장상의 허락 없이는 외출을 1년 동안 금지합니다. 꿀바로 6개월 동안 병실에 연로한 형제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명령합니다.
미카엘은 중징계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종이를 건넬 때 그 종이가 구겨지게 되는 것도 각오했지만 뜻밖에도 입을 얇게 뒤틀면서 웃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역설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교회. 수백 명의 인명을 살상하려는 강대국의 무기 판매에 아무 경고도 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나를 여자들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수도원의 형제들의 노동한 대가인 그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수사들과 같은 수위로 처벌하려고 하는군.
안젤로의 얼굴이 창백해져갔고 나는 일단 입을 다물었다.
내가 여기 더 머무를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그날 한 젊은이의 앞날을 두고 내린 아빠 스님의 성급한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를 달래고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망설이고 있는데 안젤로가 미카엘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가끔 내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전 나가서 딱히 갈 곳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설사 갈 곳이 있다 해도 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건 바로 요한 수사님과 미카엘 수사님 때문이었어요. 전 두 분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기로 했거든요.
미카엘이 짜증나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안젤로의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해지기 전에 내가 말을 돌려야 할 차례였다.
긴 인생에서 겨우 한 해 늦춰졌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수련 수사 때 수련장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 가끔 생각해요.
나가는 것도 좋다. 길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평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네.
내가 그 말을 하자 미카엘의 눈이 그제야 반짝하고 빛났다. 그는 밀려드는 수치심을 방어할 지적이고 도덕적인 명분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맞아, 요한. 생의 모든 해답은 언제나 고독과 고통 속에 있다. 내가 잠시 그걸 잊었어.
나는 미카엘더러 그날 저녁까지 그냥 방에 머물라고 충고했다. 비난이 일상이 돼버린 일부 늙은 수사님들의 비아냥이나 값싼 동정의 말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뉴얼의 훈풍에도 살갗이 베이는 이유는 훈풍에 있지 않고 내 살갗이 약해진 데 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할 수 있는 인간이 인류 가운데 몇이나 되겠는가. 인간이란 누구나 약한 것이다.
그날 저녁 기도 전 아빠 스님은 다시 나를 불렀다. 아버지처럼 믿어오던 그에 대한 한 줄기 회의가 내 태도를 딱딱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빠 스님은 언제나처럼 그로서는 평정심이라고 불리고 싶을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카 아이가 저녁 식사 전에 도착하는 모양이네. 짐이 좀 있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자네가 역에 좀 나가줘야겠어. 조용한 손님 방을 예약해주고 좀 도와주게. 달포 정도 머물 모양인데 종교인들의 특수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논문을 쓴다고 하네.
그때 내가 아빠 스님의 조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가. 그때 내가 배꼽 화사했던 요셉 수도원에서 완두콩빛 헐렁한 스웨터에 흰 스커트를 입고 목을 젖히면서 까르르 웃던 한 여자를 기억했던가?
가끔 생은 우리를 배신하는데 그건 주로 가슴이 나설 때의 일이다. 그때가 그런 때였던 것 같다. 나는 서둘러 내 사무실로 들어와 몇 가지 일을 처리한 뒤 W역으로 달려나갔다. 어느 봄 저녁이었다.
우리 수도원에서 W역으로 가기 위해선 비탈길 저 멀리 흐르는 낙동강 물결이 석양의 오렌지 빛으로 젖어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다. 분명 나는 운명이 방향을 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기척을 감지했다.
저녁 어스름 속으로 기차가 도착했다. 소희는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 손님 방에 그녀의 커다란 트렁크 두 개를 들여놓고 돌아서는 내게 그녀가 말했다.
생각보다 춥네요. 얇은 옷만 가져왔거든요.
그녀의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검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아온 나날들과 어리광이 오래도록 통했던 시간들을 즐겁게 기억하는 듯 태연하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어.
당황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펴지면서 까르르 웃었다.
아, 그냥 한 말이에요. 옷을 사달라거나 껴안아달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그녀는 희고 긴 손가락으로 웃음이 터지는 입을 반쯤 가렸는데 그건 그냥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았다.
외삼촌이 요한 수사님께 뭐든 부탁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젊은 수사님들을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네네.
실은 제가 종교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을 써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가톨릭 성직자 지망생들의 이성에 대한 호감도 억제 연구가 중요한 테마예요.
나는 또 당황했다.
요한 수사님, 사랑해 보셨어요? 수사님들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이야기 듣고 싶어요.
처음으로 든 생각은 불쾌감이었다. 손님이라는 것도 아빠 스님의 조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손님을 예수처럼 환대하라는 베네딕토회 규칙을 들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수도원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건 우리 베네딕토 수도원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때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녀를 보자 아빠 스님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더 짙어지기 시작했다.
이성에 대한 동경을 분명히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젊은 수사에게 이런 소임을 맡기는 아빠 스님의 의도를 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보통 여성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흰 얼굴은 우윳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쭉 거기서 교육받았다는 그녀는 가슴에 곡선이 잘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곳 수도원에서 신심 깊은 아주머니들과 수녀님들을 보다가 자유분방한 그녀의 옷차림을 보니까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 아니 왜 하필 이런 소임을 나를 시키신 거야? 모든 것을 견뎌낸 나이든 수사님을 시키실 것이지. 정말 불쾌하고 당황스럽다.
그날 저녁 기도가 끝나고 아빠 스님이 말했다.
요한, 아직 종신서원을 하지 않은 젊은 수사들을 모아 소희와 만나게 해주게. 아마 그런 친구들이 논문에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일이 힘들어 잠이 모자라는 젊은 수사들에게 억지로 시간을 내주라고 말하기도 힘들었고 미카엘의 징계 때문에 노골적인 반항심을 표현하는 바람에 더욱 난감했다.
그 여자 이뻐?
아, 그럼 정말 예뻐. 가서 얘기하면 재밌을 거야.
에, 그러면 요한 수사님이 가서 즐겁게 만나면 되겠네.
그래도 이런 농담을 한 부류들은 어쩌면 나은 편이었다.
그야말로 10년 공부 도라미 타블이 될지도 모르게 미카엘 수사를 징계해놓고 우리더러 가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어이가 없군. 그럼 우리가 가서 스트레스요? 그걸 주는 쪽은 아빠 쓰인 당신 외삼촌이죠? 이래야 하는 건가?
이런 말을 들으니 비서 수사로서 낯가시 얼굴이 화끈거리네.
모든 사람이 거절해도 거절하지 않을 마지막 남은 사람 안젤로조차 저녁도 거의 먹지 못하고 미카엘 곁을 지키고 있어. 나는 차마 그에게 소희와 미팅을 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소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했지. 지금도 생생한 그 수많은 이야기를.
린의 데이트 듣고 왔습니다. EBS 북카페 6월 20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 낭독 중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만중 씨가 주시죠.
네, 미카엘은 경찰서에 연행된 사건 때문에 이것이 1년 연기됩니다. 수도자들이 평생 몸과 마음을 바쳐 그리스도의 완덕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신서원, 2번 종신기원, 3번 종신계약.
약간 헷갈립니다. 네. 보기 하나만 빼고요. 1번 종신서원, 2번 종신기원, 3번 종신계약. 힌트 어떻게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이게요.
네.
스스로 숙고해서 자유의사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래요.
스스로.
네.
그래요.
EBS 교육방송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으로 굉장히 정상적인 힌트인데 뭐지? 또 반전이 있나? 라면서 들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북프렌즈 독서 기록장, 마녀공장 에센스, 알프스 스트롱검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소희는 면회실의 소파에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그녀는 들고 온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작은 쇼를 흰 스웨터 밑에 입은 자신의 청바지 위로 덮었다. 푸른빛 청바지 밑으로 흰 스니커즈가 보였다.
죄송하게도 요즘 신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인데다가 오늘 우리 수도원에 일이 좀 있어서 오늘 밤 젊은 수사들 중엔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망감 때문인지 소희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내 괜찮다는 듯 활짝 웃었다.
한 달 반 정도 머무를 테니까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요한 수사님만 인터뷰하죠. 그것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녀는 심드렁하게 말하면서 녹음기를 켰다. 막상 녹음기에 빨간 녹음 표시가 들어오자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비서수사라서요. 아빠 스님의 명의에 따라 오늘 자매님을 안내했을 뿐이고요.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바로 이 수도원에 들어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자승이라 죄송하게도 사랑 같은 건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으로 고등학교 시절 성당에서 늘 만나곤 했던 죽음께가 가득했던 한 소녀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 가슴이 뛰었고, 설사 내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할 영화 같은 사랑을 했다 한들 왜 그녀 앞에서 그걸 말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에 난 그때 좀 딱딱한 얼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 사랑도 해보지 못한 청춘에 대한 회한 같은 것은 없나요? 아니, 그래도 가끔 젊은 연인들을 보거나 영화나 소설을 보거나 할 때
없습니다.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소희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수첩에 메모를 하다가 그 자세 그대로 눈만 치켜올려 나를 빤히 보았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전화벨은 소희의 핸드백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잠시만요. 국제전화라서요.
소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소희가 앉아있던 자리에 걸쳐진 쇼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자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으로 뒤죽박죽 지나갔다. 할머니의 수술과 요셉 수도원 미카엘의 연행과 징계. 미카엘이 떠들기도 했다.
침묵하는 교회, 약자에게 관심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피곤하다라는 생각도 채 하지 못하고 눈이 감겼고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깨어난 것은 끝기도를 알리는 종소리 때문이었다. 화들짝 깼을 때 나는 그녀가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 죄송합니다.
쏟아지는 것은 종소리뿐만은 아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빗방울도 쏟아져 창을 때리고 있었다.
제가 피곤하신 분께 실례를 했나 보네요. 끝기도 알리는 종소리라고 아까 문지기 수사님이 말씀하시던데 기도하러 가셔야죠.
깜빡 잠든 노고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추워 보이던 그녀의 얼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첫 대면에서 잠들어버리고만 무책임한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야기합시다. 남녀간의 사랑은 모르지만 다른 사랑에 대해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형제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 같은 거?
정말요?
소희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환한 등불 같은 것이 그녀의 얼굴 안쪽에서 조도를 높인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자 내 마음도 흰 등불이 켜진 듯 마음이 밝아졌다. 다음 날 아침 기도 시간, 소희는 신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성당으로 들어서며 나는 그녀를 보았다. 어두운 성당 아니었지만 그녀가 앉은 자리는 눈부신 빛으로 빛나고 있었기에 나는 그 넓은 신자석에서 그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낯선 꽃들과 풀들과 새들이 있는 새 세상으로 통하는 유리문 같았다. 내 영혼은 그녀가 보여주는 투명 유리창 너머 꽃들과 새들을 기웃거리고 싶었다.
나는 미카엘의 부재가 마음에 걸려 기도가 끝나고 안젤로의 양초 공예실로 갔다. 거기에는 안젤로 말고 우리 동기 수사 한 사람이 더 와 있었다.
요한 수사님, 어젯밤 미카엘 수사님이 우리한테 함께 보낸 메일 보셨어요?
안젤로가 물었을 때 나는 오늘 아침 내가 늘 했던 메일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어제 우리에게 모두 메일을 보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침묵하겠다고 말했어요. 잘 된 거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곧 추스르겠죠.
참, 오늘 신좌석에 못 보던 얼굴 하나 있던데? 그 여자가 어제 요한 수사님이 면담하자던 그 여자죠.
동기 수사는 우리들 사이에서 ARS 303 수사로 불렸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신자석의 수녀님들이나 새로운 젊은 여성들이 있으면 말하곤 했다.
저기 하얀 베일은 대구에서 오신 수녀님들이야. 5일 동안 피정하다가 가신대. 20명쯤 되는 저기의 그 일반인 여자분들은 서울에서 오신 주일학교 교사들. 아쉽게도 내일 가신다나 봐.
그 동기 수사가 쓰는 방이 303호였기에 우리는 궁금한 것을 그에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ARS 303 신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무엇이 알고 싶으신가요? 수녀님 1번, 1번, 일반 여성 2번을 눌러주시고요. 남자들, 노인들, 할머니들 등에 대해서는 절대 저에게 묻지 마시고 문지기 수사님께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려대면 그는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남자 신자들 정보도 있다고요.
그런 그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낸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로 말했다.
김소희, 아빠 스님 조카, 뉴욕 모 대학 졸업, 같은 대학 석사 과정 중. 이번 논문 쓰고 돌아가면 가을에 결혼한대. 이번 가을에 우리 수도원이 뉴저지 뉴튼 수도원을 인수하면 아빠 스님이 직접 거기서 혼인미사 주례를 서줄 거라고 하던데.
그날 낮 기도 후에 나는 식당으로 가지 않고 어두운 성당에 남아있었다. 속이 좋지 않아 점심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온몸은 힘이 빠지고 연인에 대한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쓰라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악동뮤지션의 Be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참 흥미진진해지네요. 네. 아, 주인공 요한. 아니 지금 사제가 되는 길에 서 있으면서 네. 소희에게 가는 그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유혹, 장애물을 만났네요.
네. 마귀죠.
마귀.
그들이 생각하는 마귀, 사탄. 뭐 이거랑 동급으로 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3번 공지영이었고요. 두 번째 퀴즈 정답 1번 종신서원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할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은 답글로 주소와 연락처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북카페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EBS 북카페 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6월 20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서현진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